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누군가 우리에게 당신의 인생에서 첫 번째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무어라 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선뜻 답을 하기는 쉽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자신을 바라보면 가족이 내 인생에서 제일 우선인 것 같고, 또 열정적으로 일을 하는 내 자신을 보게 되면 일이 내 삶에서 최우선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몸을 열심히 잘 챙기고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을 보면 내 인생의 최우선은 내 자신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내 인생에서 뭐가 제일 최고 우선순위인지를 딱 꼬집어서 말하기는 정말로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기의 기도를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답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분명 인생에서 최우선이 될 가능성이 정말로 큽니다. 가족을 위해서 내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제일 먼저 기도하고 제일 많이 기도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 가족이 최우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을 위해서 가장 내가 먼저 기도하고 가장 많이 기도하고 있다면 자신의 성공 그리고 성취가 그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우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자들의 기도는 항상 기도만이 아니라 그 신자가 살아가는 삶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삶의 우선순위를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주기도문의 첫 번째 청원이 바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주기도문은 크게 세 가지의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청원에 대한 부분,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송영의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가장 핵심의 내용인, 그래서 양도 가장 많은 이 청원의 내용을 보면은 이 청원의 내용은 하나님을 위한 청원과 우리를 위한 청원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을 위한 청원이 우리를 위한 청원보다 앞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그리고 나라가 임하는 것, 그리고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하나님을 위한 청원이 먼저 앞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는 우리를 위한 청원이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청원이 먼저 나와야만 합니다. 우리 기도가 주기도문처럼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서는 동일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주기도문과는 다른 양상으로 우리의 기도가 펼쳐지게 됩니다. 곧바로 나의 필요를 위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물질, 뭐 가정, 사업, 그리고 건강의 문제 등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청원들로 바로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의 기도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기도문을 주시면서 나의 필요를 위한 청원을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청원을, 하나님의 필요를 먼저 구하게끔 요구하신 것입니다. 사실 신학적으로 좀 보면 뭐 그렇게 신학적으로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전지전능하고 자존하신 분이시니 아무런 필요가 없으신 분인데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 먼저 기도하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의도가 상당히 이상하게 들립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 먼저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자의 기도는 신자가 살아가는 삶과 삶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기도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 그 삶의 최우선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위해 먼저 기도하라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최우선으로 여기며 살아라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제1로 우선시하는 삶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풀러 신학교의 김세훈 교수는 주기도문이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인 동시에 하나님께 하는 서약이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청원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여기며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서약의 의미가 들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청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반드시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는 의미가 바로 하나님을 위한 청원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먼저 기도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관심은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모아져야만 합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이름의 관계를 알아야만 합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그냥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이름은 그 사람 자체일 경우가 성경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은 그 이름의 뜻이 열국의 아비라는 뜻인데 아브라함은 그 이름 그대로 모든 믿는 자들의 아비 그리고 조상입니다. 모세는 건져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일강에서 건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도 되겠지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낸 사람이라는 의미가 그 이름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이름들은 그 사람 그 자체를 가리킬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명확히 들어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직접 밝히시는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15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증언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이름이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이 이름에서 야훼라는 이름이 나왔고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 이름의 그 뜻대로 하나님은 그 어떤 것에서도 의존하지 않으시는 초월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이름을 알려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겠다, 아무것도 의지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하는데 바로를 무찌르는데 군사력이 필요한 것 아니고 바로를 잘 협상하는 협상력도 필요한 것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낼 어떤 경제력이 필요한 것 아니다.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직접 이스라엘을 데려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뜻이 그 이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이름 그대로 스스로 있는 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이름이 곧 하나님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하나님의 이름이 조상들과 연결지어서 하나님이 그 다음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5절을 보시면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언급을 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연하겠지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으니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이스라엘의 일이 되고 또 이스라엘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일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라고 나서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이스라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모욕을 당하고 당신의 백성이 공격을 당하면 마치 당신이 모욕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있는처럼 행동을 하십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소리를 들으면 마치 자신이 모욕을 당하는 것처럼 흥분하고 그 모욕하는 사람을 공격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이 다윗과 골리앗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인하여 전쟁에 나가서 형들에게 가게 되었습니다. 안부를 전하고 형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는 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서였습니다. 아침 일찍 출발하여서 전쟁에 나간 다윗은 이 전쟁터에 도착을 하여서 자기가 집에서 추려온 모든 짐을 이제 담당자에게 맡기고 형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형들이 있는 전장으로 나아간 것이죠. 근데 전장에서 칼과 이 방패들이 막 부딪히는 소리가 나는 대신에 블레셋 진영에서 어떤 거인 장수가 하나가 나와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근데 그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것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위세가 들려서 움짝달싹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키가 3m가 넘는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나왔는데 그 골리앗이 외치는 소리를 들어보니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을 현전히 모욕하는 것입니다. 이에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 격분하여서 이 골리앗과 내가 대결을 하겠다라고 자원을 하였습니다. 그 자원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사울 왕과 또 형들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평생을 전장에서 잔뼈가 굵은 골리앗과 이 들에서 양이나 치던 다윗과의 대결은 뭐 안 봐도 비디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절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모욕을 받을 수 없게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욕을 받으시는 현실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앞뒤를 재지 않고 내가 나가겠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여 주시면 분명히 승리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다윗은 대결의 승패를 미리 생각하고 내가 분명히 이기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나간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놈을 내가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나간 것입니다. 다윗은 확실히 자기 생명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 귀히 여겼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그 이유는 그 이름으로 하나님을 신학적으로 증명하고 논리적으로 파악하라고 주신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고 당신의 이름을 널리 복되게 하고 영광을 올려드려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사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굳이 신학적으로 어떤 그 이름의 뜻을 몰라도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드릴 것이 없는 인생이라도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몸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골리앗과 싸울 당시에 다윗은 수중에 물맷돌 다섯 개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잘것 없는 돌멩이를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골리앗 앞에 섰고 그리고 골리앗 앞으로 진격하여 나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보잘것 없는 물맷돌로 그리고 다섯 개도 아니고 단 한 개만으로 다윗을 승리케 하셨습니다. 비록 다윗의 물맷돌은 보잘것 없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의 마음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사울과 군사들이 거기에 수많이 있었지만 골리앗의 모욕에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골리앗의 모욕에 쩔쩔매고 있었던 진짜 이유는 골리앗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골리앗의 이 군사력이 월등해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이 골리앗에 의해 짓밟혀도 그 누구 하나도 나서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당시의 현장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당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산 사람은 다윗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홀로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뭐 그렇게 대단한 것을 필요하고 대단한 것을 드리는 삶이 아닙니다. 다윗처럼 수중에 있는 물맷돌밖에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있어야 할 것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돈이 없어서, 재능이 없어서, 건강이 없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지 못하는 것은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보잘것없는 물맷돌과 같은 인생이라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마음만이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물맷돌과 같은 보잘것없는 인생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당신의 이름을 높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다윗을 기름 부으실 때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만으로 가득한 이 마음이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신 이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싶어하는 열망으로 가득 차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 현실의 문제들로 인하여 골리앗 앞에 선 이스라엘처럼 그냥 마냥 두려움에 떨고만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높이고 싶은 마음으로 간절하다면 사실 우리가 겪는 장애들은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이 큰 골리앗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물맷돌 하나만으로 그를 충분히 모든 위험을 충분히 쓰러뜨리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형편은 보잘것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은 이 우주보다 더 크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데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사는 것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다음 질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에 있습니다. 거룩이 바로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그 뜻이 분리되다 그리고 구별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과 모든 사람과 구별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건 뭐 당연한 정의이고 당연한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만물보다 뛰어나시고 위대하시고 탁월하시기 때문에 만물과 구별될 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온 천하 만물과 구별되시기에, 온 천하 만물보다 뛰어나시기에 당연히 천하 만물과 구별되시는 것입니다. 이 뜻이 바로 하나님은 거룩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은 이 세상 누구와도 구별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한 어떤 사람이 정말로 고매한 인품, 고매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하나님과 결코 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고결하고 아름다운 성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온 천하 만민과 구별되시기에 하나님은 거룩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의를 종합해 본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절대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원래부터 하나님은 천하 만물보다 높으시고 천하 만민보다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뭘 어떻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거룩이 더 높아지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이 떨어지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원래 그 상태로 있는 것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첫 번째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위해 기도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 너희들이 살라라고 요구를 하신 것입니다. 대체 예수님의 의도가 어떤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거룩을 닮은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질 것이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사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양극단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턱 하고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터져나와서 우리의 마음속에 찬양과 경배가 나옵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온 천하 만물 그리고 온 천하 만민보다 위대하시고 뛰어나신 하나님의 거룩함을 턱 하고 만났으니 어찌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목이 터져라 하나님의 찬양이 내 마음에서 내 목소리에서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마치 BTS 콘서트, BTS가 뭔지를 아시죠? 방탄소년단,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이돌 그룹입니다. 이 콘서트에 간 아이들이 너무 좋아서 막 소리를 지르고 노래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맛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탁월하심 앞에서 마음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이게 막을래야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마음에서 기쁨이 터져나오는데 어떻게 찬양이 같이 터져나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모르니 예배는 하되 찬양은 하지 말아라 하는 이상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주지사께서 좀 이상한 행정명령을 내리셨지요. 왜냐하면 이와 같은 배경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떡합니까? 우리가 국가의 법을 지켜야 되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덕신 목사님이 싱어들 업고 혼자 쓰셨죠.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은 막을래야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면 이 마음으로 기쁨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 기쁨에 맞는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경험과는 정반대의 경험인 절망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비천하고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 만물보다도 크신 하나님을 맞닥뜨리면 내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하찮게 여겨지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딱 만나면 내가 비천한 존재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 앞에 서면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고 비천한 존재인지를 또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아 나는 나의 죄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비천한 존재인 것을 알게 되니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두려워 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구원해 준 하나님을 처음 만남에도 불구하고 두려워 떨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모두가 절망하여 벌벌 떨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이렇게 절망함으로만 끝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망케 하였던 우리의 비참함과 비천함이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데려다 놓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의 비천함과 우리의 비참함이 해결이 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나는 정말로 하잘 것 없는 벌레 같은 존재이구나 라고 느꼈던 비천한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주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께서 야 이제부터 너는 내 아들이야 그러니 너는 결코 비참한 존재, 비천한 존재가 아니다 당당하게 살아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들리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비참함도 해결이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흠도 티도 없는 의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이 이미 십자가를 통하여 완전히 용서를 받았다는 선포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경험하였던 절망을 이길 수 있게 하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박아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느끼는 비천함과 비참함이라고 하는 절망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길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자꾸 절망하면 절망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꾸 내 앞에 다가오니 거기서 힘을 얻고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한복판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청교도 신학자인 리차드 십스는 이 절망,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느끼는 절망, 하지만 이 절망이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절망이라고 하여서 죽이는 절망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절망이라고 하여 거룩한 절망이라고 하는 절묘한 단어를 붙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을 위하여 사는 삶은 결국 십자가를 붙드는 삶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를 붙들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의 허무함과 두려움 그리고 보잘것없음을 극복하게 됩니다. 뭔지보다 못한 비천한 나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여전히 나는 나의 비참함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보혈의 피로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붙들면 살아갈수록 붙들면 붙들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준엄한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삶의 중심에 그리고 마음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한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거룩한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기도문의 첫 번째 청원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인생의 최우선으로 살라는 주님의 당부가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자만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위하여 사는 사람임을 또한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의 열심에 따라 변화하고 향상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위해 먼저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서 살라라고 요구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거룩한 복들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살게 될 때 보잘것없는 물맷돌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의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붙들며 살게 될 때 인생의 허무와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위하여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위하여 살라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마음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거룩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던지시는 하나님의 축복된 복을 받는 모든 대형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